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한 줄씩 교도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여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낮고 낮은 자를 택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곳에 세워주시옵시고 참으로 그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악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영광의 그 빛의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대로 주님을 예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 오늘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내 제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의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이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 높여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말씀을 보는 자마다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써 임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계신 그 하나님을 모두 다 아버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게 기도합니다. 아멘. 몇 달 전에 한국에서 세계 월드컵 대회가 열렸습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바로 한국 월드컵 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뭉치지 않기로 소문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오랜만에 참으로 함부로 제대로 뭉쳐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도 났습니다. 이 한국 선수들이 그 운동장에 나가서 뛸 때 옆에서 TV를 보고 있던 사람이나 그 관객에서 그 현장에 나가서 그 운동하는 선수들을 본 사람마다 그 선수들과 함께 느끼며 그 선수들과 함께 긴장하면서 손에 땀을 쥐며 이렇게 우리가 그 경기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경기에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그 경기를 보면서 그 선수들과 함께 하면서 그런 긴장감을 같이 느꼈는데 갑자기 그 운동이 끝나게 되자 그 개막식이 끝나게 되자 우리 안에 있는 마음도 함께 개막식을 이렇게 느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심리학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심리학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바로 대리만족이라는 심리학이죠. 바로 내가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대리만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대리만족의 바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못 배웠어도 너희만은 꼭 잘 배워야 된다. 너희 아버지는 이 가정을 버리고 돌아갔지만은 너만은 가정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주로 자기 자신은 못했지만은 타인을 통해서 자기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어지 못했던 욕구를 이루보려 하는 것 보고 바로 대리만족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다녔을 때 일입니다. 바로 대학교 다닐 때 시절이죠. 제가 학교에서 집에까지 버스 거리로 한 30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비가 오거나 아침에 이렇게 러시타임이 되면은 이 30분이 40분이 되고 어쩔 때는 이렇게 1시간 커플타임으로 이렇게 학교 가는 것들이 이렇게 연장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연장되는 것들을 제가 참다 못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자전거였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몸이라 어떻게 부모님한테 자전거 산다고 돈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방학 동안에 밖에서 일하려고 그 돈으로 이렇게 자전거를 사기로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이제 밖에서, 이렇게 밖에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서 참 이상한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일을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합니다. 식사 벌써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식사 1분 안에 다 끝내버립니다. 뭐 하든지 우리는 다 합니다. 뭐 할 때 항상 우리를 이렇게 내세워서 우리는 그거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하면서 항상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우리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망할 집안입니다. 자,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다 알고는 아는 사실인데 사람이 이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숨기려는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속에서 말을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말이 좀 과장되는 게 많죠. 뭐 저기 나 때는 그래 않고 우리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때는 뭐야 군대 시절 때 우리 그러죠. 우리 때는 뭐 몇 초 안에 뭐 몇백 미터를 달렸다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자기 자신을 우리 안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숨겨버리는 그런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란 단어를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여러분 공무원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하나의 어떤 제안을 승인받기 위해서 몇 사람이 이렇게 사인을 받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입사원 했을 때 제가 내놓은 제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을 누가 먼저 승인을 해주냐? 바로 내 뒤에 있는 대리가 사인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 일이 바로 진행되면 얼마나 간편합니까? 근데 그 대리는 또 누구한테 또 저기 사인을 받냐? 과장한테 사인을 받습니다. 그럼 과장은 또 누구한테 받냐? 부장한테 받고 부장은 이사한테 받고 그러면 일이 끝날 것 같은데 이사는 또 사장한테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더블 시키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책임을 자기한테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공동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내 자신이 빠지기 위해서 사람이 그러한 체계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우리는 이러한 내 자신을 잃어가는 세상, 내 자신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디에 찾냐면은 직장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변호사가 되면은 이 변호사는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사람이 변호사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는 내가 변호사가 되면은 남들이 날 이렇게 대해줄 거야. 내가 변호사가 되면 내가 남들에게 이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의사가 되면은 심지어 내가 목사가 되면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일에 대해서 일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감을 갖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가 바로 타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그러나 그런 일을 해본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돈을 주지 않으면 일을 그만두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남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런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닥터들이 뭐 인턴 과정을 거치고 뭐 뭔 과정을 거치고 그래 어렵게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참으로 처음에 그 의사가 되려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수가 적다 있어. 참 이러한 타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 자신을 발견해 보려는 그러한 우리가 정체감이 없는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와 이 마리아 자녀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제죠. 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께서 방에서 설교를 하시고 계실 때 이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식을 듣고 천천백년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형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뭐 예수님이 뭐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나? 뭐 예수님이 불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대답을 50절에 해주시는데 바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라고 50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저 47절에 보면은 인물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형제들은 이 성경상에서 보면은 야고보와 유다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유다를. 그런데 이 야고보와 유다가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는 주의 형제까지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을. 이는 주의 형제까지 주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시간을 많이 보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뭐 흔히 열두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형제들입니다.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놀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이 형제들하고 놀게 하죠.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신 분들은 엄마가 자녀하고 시간을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자녀가 자녀끼리 이렇게 노는 시간들이 많습니까? 바로 이 야고보하고 이 유다가 바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바로 옆에 있다가 해서 우리가 교회에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뭐 우리가 지금 많은 무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씩 지금 참석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가까이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지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유다와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서신서를 통해서 하는 자기 자신의 고백이 바로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자기 고백을 할 때 어떻게 고백하냐.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리스도의 종 유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명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의 형제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 관계가 나와 예수님과의 일대일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목사님의 아들은 무조건 구원 받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장로님 옆에서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형님이 신앙생활을 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무릎 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1년 동안 했으니까 어느 정도 구원의 확신이 있겠지 하는 기대 마음으로 제가 작은 방에 조용히 불러서 그 형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형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을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형님이 대답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말을, 보통 그런 대답하면 자신 있는 사람들 말이 어떻습니까? 아, 말을 막 딴 데로 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 야, 그거 다른 얘기 하자. 뭐 그런 식으로 돌리고 그러는데, 형님은 제가 그래서 경고한 투로에 말했습니다. 형님은 그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형님 바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공고한 투로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지옥 간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눈이 번뜩 뛰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네 아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대야. 내 아내가 교회에서 집사예요. 실제적인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일대일 그런 관계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일대일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또한 하나님께서 일대일 그런 강조를 하시는데 또한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합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며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너희들은 나를 남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선지라고 생각할지언정 너희들은 나를 뭐라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목사님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성도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계십니다. 남들은 뭐라고 말하든지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같은 고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해 주십니다. 이는 내 능력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고백한 것들이. 여러분 그런 모든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사건 이후로 자기가 갔던 모든 것들을 다시 포기하고 그가 일했던 그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에 버렸던 그 그물을 잡고 다시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갈릴리 바다로 다시 오셔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므라, 내가 나를 사랑.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므라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상당히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을 앞에 두고 베드로를 앞에 두고 염눈질하면서 물어봤겠습니까? 다른 생각하면서 물어봤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 여러분의 응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눈을 똑바로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교회에서 재짓는 사람 목사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일주일 내내 참석하고 한 달 동안 참석했다가 하루 예배 안 나오면은 예배 오면은 목사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분의 눈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했던 그 고백이 그때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여러분도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똑바로 눈을 보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1대1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됩니다. 선창시 때 예수 그리스도가 수건을 옆에 허리 두고 그 제자들의 그 샌들 신은 그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하나님께서 씻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한 명만 나와라. 너희들은 생사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12명 한 명 한 명을 다 씻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씻을 수 없나이다. 어찌 당신이 나를 그 거룩한 손에 나를 씻으시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네가 이 발을 씻자면 너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 여러분과 상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남들이 모르는 그런 가장 더러운 부분을 하나님께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계가 성립되나 성립되지 않나,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솔직히 합시다. 여러분 우리 전라도 말로 기도할 때 악살이 해야 됩니다. 예? 불이 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그 천사의 말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이 손 안 놓겠다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건 깡다구로 기도해야 됩니다. 울기도 해야 됩니다. 따지기도 해야 됩니다. 어쩔 때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성도의 교제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모 성도 집에 가서 참 재밌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가수 이름을 말할까 말하지 않을까 망설였는데 그 가수 이름은 태진아입니다. 이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웃을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습니다. 태진아가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뭐 한국 방송 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어찌 그리 힘이 드는지 하면서 말했어요. 어찌 그리 힘이 드는지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공감하시고 계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맨날 봐도 이렇게 질리지 않고 사랑스러운데 어찌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사람 사랑하는 게 힘듭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기 솔직히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이 말이 원어로 분명히 보면 이게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루 3끼 밥 먹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까? 좋은 입고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좋은 음식 먹고 다니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까? 명령하는 거 여러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해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은 이 힘든 일이 내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존경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군주로 보기는커녕 내 발에 종처럼 보이는데 내가 어째 그 남편을 주처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갖고는 도저히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숙제 문제와 같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 그때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도 나의 제약된 모습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내한테 언어폭행을 하는 사람, 남편을 무시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런 악한 습관들을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끊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담배와 같은 악한 습관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매일매일 못 박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장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전에서 그 거지가 앉으면 이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을 때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음감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을 명하노니 이르나 그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남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난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은 이제는 내가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애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없애야지 남을 사랑할 수가 있으며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이러한 은혜를 알고 이러한 비밀을 알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옵소서. 제가 한번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한번 테스트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늘어지고 내 마음이 냉매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루에 얼만큼 죄를 지는가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속으로 그럼 이렇게 카운터를 해봤습니다. 집에 딱 나왔습니다. 차를 딱 놓았습니다. 차를 위해서 기도했고 차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차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차를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차 보자마자 느끼는 건 더 좋은 차 탔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언제고 이젠 더 좋은 차를 원하는 이 모습을 봤습니다. 내 자신을 체크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보이지도 않았던 평소에 이쁜 여자들이 보이지 않았던 여자들이 확 지나갑니다. 그 여자의 눈길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한 여자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내가 또 다른 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또 눈이 돌아갑니다. 내가 이 학교 전문까지 바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내가 내 죄를 생각해보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여러분 이런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여전히 내가 잘났냐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일어나서 내 자신을 못 박고 나의 악한 습관을 못 박고 혹시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못한 영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선포하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의 같은 혈육관계라 있을지라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일대일 관계로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 해서, 나의 가족이 어떤 위치에 있다 해서 내가 구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말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그의 하나님이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믿음 있는 성도이면 하나님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하나님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할지언정 다른 사람들에 적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흔쾌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매일매일 나 자신을, 내 욕심을, 나의 악한 모습들을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유지하는데 아버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